남가북 청년들이
하나 되는 시간.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
어떤 보석상에 있었던 일입니다. 보석을 이것저것 살피던 손님이 어떤 보석을 가리키며 이 보석은 별로 예뻐 보이지도 않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물었죠. 그 보석은 오팔이었는데요. 보석상 주인은 아무 말 없이 오팔을 두 손으로 꼭 감싸듯 어루만졌습니다. 잠시 후 손을 펴자 그 보석은 무지개 빛으로 아름답게 빛이 나고 있었죠. 보석상 주인은 손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팔은 사람의 손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면 아름다운 빛을 낸답니다.
우리 주변에도 따뜻한 손길이 닿을 때 더욱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보석으로 만들어주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한 마음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세요. 청취통일 첫 곡으로 자우림의 올라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서울 남자 전태우 테디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똑소리 나는 부산 여자 박성혜 에디입니다. 네. 올라.
올라가 무슨 뜻이죠?
안녕하세요.
진짜요?
아닌가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네. 네, 올라.
반갑습니다. 네, 올라. 자, 탄생석이 있는 거 알아요?
탄생석이요?
네. 이게 뭐냐면 사람이 태어난 달과 이 보석을 연관지어서 그 보석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 행운이 따른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탄생 꽃이 있는 것처럼 탄생 화가 있는 것처럼 탄생 돌 석이 있다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전 3월에 태어났는데 저는 뭔가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거든요.
네.
이 3월은 아쿠아 마린이라는 보석이에요. 그러니까
네.
아쿠아가 물을 뜻하고 그리고 마린은 바다를 뜻하는데
네.
물 바다. 이게 섞이면 어떤 보석인지 대충 감이 오시죠?
바다색 나나요?
그렇죠. 굉장히 푸른 빛을 띠는 보석인데 이 보석이 총명을 뜻하다고 해요. 총명한 사람. 네.
테디가 보기엔 전 어떤가요? 총명한가요?
총명하죠. 네. 총명합니다. 예, 아는 것도 해박하고
네.
예. 에디가 이제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뭐 그 겉으론 이제 티가 안 나지만 그 속은 아주 총명한 사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테디는 뭔가요?
저도 이렇게 봤거든요.
네.
저는 4월에 태어났는데 이 4월은 다이아몬드라고 해요.
다이아몬드? 네.
다이아몬드는
제일 예.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짱이다.
워낙 유명한 보석이라서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네. 같은데 이 다이아몬드는 고귀함을 뜻한다고 합니다. 어때요? 아, 내가 물어봐도 민망하네. 저는 좀 고귀한 사람처럼 보이나요?
아무래도 외아들이니까 고귀하긴 하겠어요.
외아들이라서?
네.
네. 아무튼 진짜 에디 말처럼 이 비싼 보석이라서 가지고 있어야 행운이 생기는데
네.
이참 가지고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걸 지니고 다니려고 하면은 돈이 좀 많아야겠어요.
그러니까, 예. 일단 좀 돈을 많이 벌어야겠습니다. 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탄생석들 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1월은요. 이 붉은 보석의 가넷이래요. 이 가넷은 진실과 우정을 뜻하고요.
네.
2월은 이제 보라색의 밝고 투명한 보석, 자수정. 네, 이거는 평화, 성실을 뜻한대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은 아까 얘기했지만 아쿠아마린, 4월은 다이아몬드고요. 5월은 이제 아름다운 녹색을 띠는 에메랄드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행복, 행운을 가져다 준다 그러고
네.
6월은 진주죠. 이 진주는 이제 조개 안에 있는 그 진주를 말하는 거죠.
네. 네,
뭐 건강하고 부귀하고 이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은 루비. 루비는 되게 정열적인 붉은색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뭔가 용기 있고 사랑이 넘치고 그런 걸 뜻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8월은 노란색과 녹색이 섞인 듯한 보석 페리도트라고 하고요. 지혜를 뜻하고요.
네.
9월은 이제 청옥이라고 불리는 사파이어. 네,
사파이어.
진리를 뜻합니다.
네. 네.
그리고 10월은 귀한 돌을 뜻하는 오팔. 아까 저희가 앞서 오프닝에서 얘기를
네.
했죠. 네, 이는 희망을 뜻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1월은 황옥인 토파즈.
아. 네,
우정을 뜻하고 12월은 터키석, 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아, 예. 그렇군요.
에디는 좀 마음에 드는 보석이 있어요?
저는 사파이어가 좋겠어요.
사파이어?
네.
남자친구가 들으셨다면 좋은 사파이어 반지 하나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예. 네. 테디는 제가 볼 때는 그 황옥인 토파즈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 나 4월에 다이아몬드라는데 왜요?
아니, 평소에 노란색을 네. 되게 좋아하잖아요. 겨자색.
네.
그래서 이 토파즈가 좀 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게요. 사실 저는 다이아몬드가 제 탄생석이긴 하지만 사실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예, 너무 뭐랄까 고급스러워요. 제가 가지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정말 에디 말대로 네. 딱 제가 좋아하는 그 색깔이니 황옥. 네. 그게 딱 적당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디까지나 이게 중세시대 내려온 그냥 뭐 믿거나 말거나기 때문에 네.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네. 어쨌거나 이렇게 각기 태어난 월에 맞는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거잖아요.
맞아요. 네.
물론 네 테디가 얘기했지만 믿거나 말거나. 근데 또 예쁜 보석을 사람과 연관시킨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마치 내가 뭔가 보석처럼 귀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네.
네.
자, 에디도 이 아쿠아마린처럼 예쁜 존재가 되길 바라면서요. 오늘 프로그램 소개해 주시죠.
네, 청춘홍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전 세계 모든 영상이 올라오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한 주간 화제의 동영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도전의 천리길에서는 프랑스 유학 중 탈북한 평양 출신 엘리트 김정국 씨의 두 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별처럼 빛나는 당신의 지금 청춘통일이 함께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전태우 박성혜의 청춘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동영상이 올라오는 인터넷 세상 유튜브, 세상의 모든 이야기가 있는 유튜브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합니다. 유튜브를 보는 세상. 네, 유튜브로 보는 세상입니다. 전 세계 18억 명이 시청하는 이 유튜브에는 정말 없는 게 없는데요. 오늘도 청취자분들을 유튜브의 세계로 안내할 열렬 시청자 정은 씨와 함께하겠습니다. 정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목할 만한 소식과 영상 가지고 왔는데요.
네.
요즘은 아무래도 장마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역대급 장마라는 수식어가 붙을 만큼 엄청난 양의 비가 엄청나게 길게 왔었죠.
네. 아, 정말 비가 많이 왔었는데 올해 장마가 50일을 돌파하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고 하죠.
네. 네.
동시에 장마가 가장 늦게 끝난 해라고 합니다.
맞아요. 원래는 2013년에 49일 장마가 최장 기록이었는데 이걸 뛰어넘은 거죠, 이번에.
네.
또 이번 달에만 역대급 폭우가 열흘 넘게 이어서 쏟아지면서 피해 규모도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네.
주차장에 차들이 침수되고 차도와 인도의 구분도 없어졌잖아요.
네.
또 시장과 택배 물류센터, 심지어 납골당까지 물에 잠기는 일이 생겼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시설 피해도 굉장히 심각하지만 인명피해도 발생하고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네.
당장 저희 집 근처의 개천만 보더라도 산책로가 아예 없어졌었어요.
네. 아예 진입을 못하게끔 막아놓고 했습니다.
네. 그런데 강가, 이 댐 근처 마을의 주민들은 얼마나 공포스럽고 피해가 컸을지 참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아무쪼록 수해 지역 복구 작업,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유난히 지독하게 괴롭힌 이번 장마의 원인이 뭘까 다들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영상입니다. 스브스 뉴스의 영상 듣고 오시죠.
이 사악한 진범은 지구에서 가장 추운 땅 북극에도 불을 내버렸다. 북극은 지구 평균보다 두 배나 빨리 기온이 오르는 중인데 북극의 온도가 오르자 상공의 찬 공기는 아래로 내려와 우리나라 북쪽 고기압에 영향을 미쳤는데 여름마다 남쪽 바다에서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고기압과 딱 마주친 거다. 원래는 적당히 대치하다 북상하며 사라져야 할 장마 전선이 평소보다 강한 북쪽 고기압 때문에 역대급으로 길게 남부지방에 머물며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이유다. 이 진범의 위력이 어느 정도냐면
장기적인 변화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 폭염이나 호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자주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게다가 기온과 강수량이 달라지면 쌀 생산량 감소 등 심각한 식량 문제도 일어날 수 있다고 한다. 이번 홍수처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다른 나라도 같은 처지. 더는 북극곰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내가 위험한 폭우, 마실 물의 문제가 된 기후변화. 개인이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늘리는 것, 육류 소비를 줄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고요. 기후변화에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정치인들을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거든요.
결국 우리가 진짜 잡아야 할 진범은 기후변화였다. 하지만 이 진범의 공범자는 수없이 많고 나도 그중 하나다.
듣고 오신 영상은 8월 중순까지 장마라고 라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50일을 돌파한 이번 장마의 원인이 뜻밖에도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네요.
네.
저는 뭔가 일시적이고 올해만 독특하게 나타나는 기후의 영향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훨씬 더 근본적이고 큰 원인에서 비롯된 그런 현상이더라고요.
네, 이 장마 원인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군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빠르게 따뜻해지고 있는 이 북극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여름마다 올라오는 덥고 습한 고기압과 딱 마주쳤다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원래는 북상해야 할 이 고기압이 북쪽에 내려오는 이 찬 공기에 막히면서 좀 오랫동안 현재 남부지방에 머물고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심각한 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폭염과 폭우가 갈수록 심해질 거란 예측이 나오는 건데요.
지금보다 더요?
더 심해질 거래요.
네.
그 어쩌면 올해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 매년 장마와 폭염 또는 극한의 추위가 신기록을 계속 세울 수도 있을 거란 무서운 생각이 드네요.
무섭네요.
그것도 추석이잖아요. 제사상에 그렇죠. 사과 배도 올라가야 되는데 요즘 뉴스를 보니까요. 각종 과일과 채소들이 다 농사가 망했다라고 하는 그 농부들의 정말 가슴 아픈 인터뷰가 공개가 됐잖아요.
네.
아, 근데 이게 장기적인 현상으로 좀 이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니까 식량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래도 이 사람이란 게 적응의 동물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네. 또 진화를 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또 그에 맞는 또 대응을 잘 해나갈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그 왠지 기후변화라고 하면 바로 떠오르는 얼음 위에 위태로운 북극곰이나 빙하가 녹아서 떨어지는 그런 교과서에 나오는 이미지가 그려지잖아요.
네.
그래도 나와는 좀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는데 지금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낳고 있는 장마가 기후변화에서 비롯된 재해다 라고 생각을 하면 확실하게 와닿죠.
네. 그래서 영상에서는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서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까지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떤 게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거나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육류의 소비를 줄인다고 얘기를
네.
했는데 아, 고기 소비 줄이기?
아, 고기...
저로서는 좀 쉽지 않지만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저 저녁에 먹으려고 했거든요.
아 참으세요.
네. 오늘 한번 재고 한번 해보시고
네. 네.
자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공약을 내건 이 정치인에게 투표하는 것까지 모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네.
앞으로 투표할 때 이 환경 공약이 없나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네,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 영상 보고 나서 지금은 긴 장마지만 앞으로 기후변화가 더 심각해지면 정말 예측하지도 못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런 와중에 홍수 피해 고생하는 소떼의 모습이 또 유튜브에서 화제가 됐어요. 지난 10일에 전남 구례에서 섬진강 홍수에 떠밀려온 소들이 지붕으로 올라가서 대피를 한 건데요.
네.
그 영상 조금 듣고 오시죠.
소방대원이 침수된 물에 들어가 소머리에 밧줄을 묶습니다. 곧 줄을 당기기 시작하니 소가 천천히 끌려 나옵니다. 마취총을 쏘고 잠시 뒤 크레인에 소를 매달아 구출합니다. 무너진 축사 위에도 송아지 한 마리가 힘겹게 앉아 있습니다. 행여나 소가 떨어질 새라 조심스럽게 구출을 시도합니다.
너무 어렵게 다 키웠는데 다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산 거라도 빨리 잘 구해가지고 다시 잘 키우고 싶습니다.
물난리 속에도 어미소와 송아지는 떨어지지 않고 군부대 창고 위에 올라갔습니다. 소를 구하려다 소방관이 미끄러지는 아찔한 일도 벌어집니다. 연병장에는 소들이 풀을 뜯으며 허기진 배를 달랩니다. 이 집 옥상에도 홍수에 떠밀려온 소 10여 마리가 올라와 있는데 이처럼 지붕이 있어 중장비를 댈 수 없어 어떻게 구출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MBN 뉴스에 보도된 내용이었습니다. 소들이 물난리에 밀려왔다가 높은 지붕에 올라갔는데 얘를 어떻게 내려오게 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네.
그래서 119 구조대와 기중기를 투입해서 황소 구조 작전을 펼쳤다고 합니다.
네. 이 홍수에 사람도 소도 참 고생이 많아요.
네.
근데 제가 영상을 보니까 기중기가 투입이 됐는데도 이 내리는 과정이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게요. 소가 좀 무게가 많이 나갈 텐데
네.
이걸 또 어떻게 이렇게 옮기는지. 네.
그냥 얘를 끌어내릴 수 없으니까 소 엉덩이에 진정제를 쌌는데요. 네. 이걸 맞고도 1시간 20분을 버티다가 내려졌다고 해요.
상당히 끈질기군요.
그런데 네. 이 소 말고도 이 영상에서 기자가 있던 다른 집 옥상에는 무려 10여 마리가 올라와 있었는데요. 그 옥상은 심지어 천장이 있는 옥상이라서 이렇게 네. 위에서 중장비를 내릴 수 없는 곳이었던 아.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내릴지 막막하다는 말로 이 영상은 끝이 났는데 이 소들도 무사히 땅을 밟았길 바랍니다. 네.
천정을 뜯어야죠.
아, 그런 방법밖에 없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소가 천장에 올라갔다는 건 네. 그만큼 빗물이 많이 차서 이 옥상에까지 올라갔다는데
맞아요.
아, 이 소들이 뜻밖에도 이 높은 곳 구경을 하게 됐네요. 네.
전혀 없다.
네. 근데 이번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이 방금 영상을 비롯한 것처럼 전에 볼 수 없던 풍경들이 좀 펼쳐졌다고 들었어요?
네, 아까 그 소 말고도 지난 8일에는 구례군의 사성암이라는 절로 소떼가 피난을 갔다고 합니다. 축사가 침수되면서 해발 531m의 절까지 올라간 건데요. 사성암 관계자는 산에 오르려면 좋게 1시간이 걸리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신기하고 또 가여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네. 또 같은 날 충북 영동과 옥천을 지나는 금강이 넘치면서 마을이 고립됐는데요. 그 마을에 7살 아이가 평소에 천식을 앓고 있었는데 호흡곤란이 왔다는 신고가 들어왔고 한 소방관이 평소에 가지고 다니던 드론, 이 소형 무인 비행기죠. 네. 이게 약을 부착해서 1.5km 날려보냈다고 해요. 정말 아찔할 뻔한 예.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도 참 다행이죠.
네,
그러니까요.
다행입니다.
드론이 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증명한 것 같아서 또 기쁜 소식이기도 하네요.
네.
이게 약이 잘 전달돼서 아이도 다행히 괜찮아졌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은 씨 혹시 피해 수습 현장에 봉사 갈 생각 있으신가요?
가세요? 에디 가세요?
테디가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같이. 처음 듣는 표정이신데요?
아닙니다. 예. 갔다 오려고 그랬는데. 네. 또 에디가 또 이렇게 한번 또 이렇게 상기시켜주니까. 네. 꼭 갔다 와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꼭 갔다 오세요.
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으면 갔다 네. 오셔야죠.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다음 소식은요. 유튜브로 보는 세상에서는 오랜만인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이다. 또 동물에게 투약했는데 효과를 보였다. 또 가격은 얼마로 책정할 예정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백신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실 텐데요.
언제쯤 네. 맞을 수 있나요?
네, 영상 들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채널 비디오 머그에 올라온 이 백신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주는 영상 조금 들려드릴게요.
실질적으로 개발이 끝났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백신이 개발됐다는 것과 그 백신이 일반 사람들에게 접종할 수 있도록 상용화되는 것은 조금 다릅니다. 세계보건기구가 파악하기로는 27개 종류가 임상시험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인이 맞도록 승인돼서 상용화된 백신은 현재 없습니다.
어?
현재는
맞아 된다. 요 정도는 아닌 건데 이리 가격부터 때려버리는 이유가 뭔지.
모더나와 화이자가 미국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에 따라서 주가가 요동을 칩니다.
테마주로 하죠.
주주로서는 과연 얼마나 수익을 남길 것이냐. 이런 부분 때문에 가격부터 묻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이제 모더나 주식을 사셨던 분들이 조금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모더나는 조금
고급 정보, 고급 정보.
일반적인 미국에서 발표한 그 과학적인 수준에 비해서는 너무 정부의 발표가 앞서가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나온다 치면 도대체 나는 언제 맞게 될 것인가?
일단 이런 건 이제 뭐 긴급 재난 의약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긴급 재난 의약품은 정부가 공급 계획을 짜는 게 맞습니다. 냉정하게 계산해 누가 제일 위험한가? 그러면 고령자, 만성질환자, 임신부, 어린이 이렇게 코로나19에 취약한 취약계층부터 우선순위를 따져서 백신을 공급해야겠죠.
예, 이제 나는 언제쯤 맞을 수 있을까? 이게 제가 제일 궁금한 질문이었는데
네.
이 영상을 보니까 결론이 나오네요. 고령자,
네.
그다음 만성질환자,
네.
그다음 임신부, 그다음 어린이. 그다음에 맞을 수 있다는 거죠?
네.
많이 기다려야겠습니다.
실망하신 것 같은데. 예. 네, 만약에 백신이 국내에 도입이 되거나 국내에서 개발이 된다면 이런 취약계층이 먼저 맞고 저희 같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들은 나중에 맞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영상은 여기에 더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또 보급되는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줘서 저는 참 재밌게 봤거든요.
네, 네. 저도 영상 앞부분에서 백신이 개발됐다라는 말이 곧 접종할 수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그 말이 좀 기억에 남아요. 저도 청춘이다 보니까. 네, 맨 마지막에 맞게 될 것 같은데요. 보도를 보면 백신 개발이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아직도 보급이 멀었다고 하는 건지 궁금했거든요. 왜죠?
이 구체적인 가격까지 언급이 되니까 저도 벌써 다 만들어진 건가 싶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먼저 가격을 공개하는 이유는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미국의 모더나 또 화이자 같은 제약업체가 미국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관련 소식이 나오면 주식이 아주 요동을 친다고 해요. 주주로서는 얼마나 이익을 남기는지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가격부터 묻고 가격부터 또 공개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도 백신 소식이 나오고부터 이 모더나를 인터넷에 검색하면 관련 검색어 맨 첫 줄에 모더나 주식이 뜨거든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책정될 정도면 거의 이 출시 단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그것과는 거리가 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저는 또 항상 하던 생각이 이렇게 비교적 급하게 만들어지는 백신이 과연 안전할까? 막 수십 년 뒤에 부작용이 생기는 건 아닐까?
진짜요?
이런 생각도 했거든요.
네.
여기에도 답을 또 해줍니다. 나라에서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백신만 내놓기 때문에 이 영상에 등장하는 조동찬 의학전문 기자는 만약에 본인의 차례가 된다면 백신을 맞을 거라고 하네요.
네.
저도 맞긴 맞을 거예요. 걱정은 하겠지만.
네, 저도 아마 제 차례가 되면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벌써 자체 개발해서 등록을 마쳤다고 발표한 나라가 있다면서요?
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네.
네, 러시아는 현지 시간으로 11일에 세계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해서 공식 등록했다고 발표했는데요. 필요한 모든 검증 절차를 거쳤고 효능도 좋다고 했다고 하네요.
네. 네. 약품이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졌네요.
네.
진짜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가 러시아로서는 정말 엄청난 성과겠어요.
그렇죠.
네.
이 백신의 이름은 스푸트니크 V인데요.
이거는 인공위성인데?
네, 아시네요. 옛 소련이 인류 최초로 쏘아올린 인공위성의 이름을 땄다고 합니다.
최초로 약간 그런 의미가 있군요.
맞아요. 네. 이건 러시아가 이 백신 개발 경쟁에서도 승리했다 이런 자부심을 담은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두고 다른 나라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우선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보통 개발에서 거치는 3차 임상시험을 진행하지 않았고 2차 임상 결과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CNN의 한 의학 담당 기자는 당연히 러시아 백신을 맞지 않을 것이다. 백신에 대해 아는 게 없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최초라는 타이틀보다는 투명한 정보가 우선 공개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과연 이 백신이 접종이 될지 또 접종되면 효과를 제대로 보일지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번 장마의 원인을 다룬 영상, 또 피난길에 오른 소떼, 그리고 코로나19 백신 관련 영상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알아두면 좋은 정은 인증을 드리는 그런 채널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좋습니다. 한동안은 이제 코로나19 끝나면 뭘 해야겠다, 저걸 해야겠다 이런 전제를 두고 계획들을 세웠는데요.
맞아요.
정말 이제는 한동안 장마 끝나면이
장마 끝나면
전제 조건이
만나자.
하나 더 추가됐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장마는 끝났고
네.
이제 코로나19가 지나간 이후 좀 그동안 세웠던 계획들 어서 하나씩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정은 씨가 소개한 영상 아주 도움이 많이 됐고요. 자, 정은 씨와 인사 나누고 노래 한 곡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은 씨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칸토가 부릅니다. I'm so fine.
꿈을 향해 질주하는 청년들을 소개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남북 청년들의 좌충우돌 도전기, 도전의 천리길.
네, 도전의 천리길. 지난주엔 평양 김체공업종합대학을 다녔던 김정국 씨의 대학생활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당시 대학생으로서 내가 앞으로 뭘 해먹고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좀 많이 들었었던 네.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정국 씨 모시고 새로운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국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정국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 안녕하세요. 방송 나가고 일주일 지났는데 잘 지내셨나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비가 많이 와가지고 네. 그죠? 여자친구도 있다고 하셨는데 데이트도 많이 못하셨을 것 같아요.
어, 언제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들었잖아요.
그랬나요?
네.
계속 저만 기억 안 나는 겁니까? 네. 네.
다 잘 지내셨나요?
네, 저도 네. 잘 이렇게 안부 물어주는 게스트는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세심한 남자네요.
그러니까요.
뭔가 해놓고 갔어 그랬습니다.
여자친구 있는 이유가 있나요?
여자친구 분명히 있네요. 네. 네.
자, 아무튼 지난주 저희가 정국 씨의 평양에서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들어봤는데 이 정국 씨가 2011년에 프랑스 유학으로 가셨습니다. 그것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됐다고 했어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장학생들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해외 연수 프로그램을 보내기도 하잖아요.
네.
정국 씨도 좀 그런 경우였는지 궁금합니다. 좀 공부를 잘해서 뽑힌? 뭐 그런?
저는 학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보낸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네.
그냥 애초에 그 어떤 분야의 유학생들을 키우려고 국가에서 계획해서 그렇게 나가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럼 그 적임자는 뭔가 조건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공부를 잘해서 뽑는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은 국가만 알고 있죠. 뽑는 사람.
그거는 모르고요.
네. 선발 과정이 한 6개월 정도 걸렸거든요.
네.
그
네.
6개월 동안 자꾸 뭔가 조사하겠죠. 뭐 가족 관계도 보고, 뭐 성적도 볼 것 같고.
다양한 걸 보는 거군요.
그렇죠. 많이 보겠죠. 근데 아무튼 그 기준은 모르겠고 아무튼 그렇게 과정을 거쳐서 선발이 되면 그냥 됐네 가는 거죠.
그럼 유학생으로 뽑혔을 때가 몇 학년이셨나요?
그게 3학년 2학기 기말 전이었거든요.
아, 정확히 기억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보통은 유학생 뽑을 때 그 뽑는 학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상 알고 있기는 이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 1학기 때 선발이 돼서 2학년부터 보통 중국으로 많이 간다고
네.
저도 들었었거든요.
네.
어쩌지 그 기회는 저한테 오지 않아서 내 인생에 뭐 유학은 없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뒤에 더 잘 됐군요.
네.
그 3학년에 네.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요. 생각지도 않았는데 부르더만
진짜 보통 이 남한에서는 뭔가 이런 유학 프로그램이 있으면 정말 남한 학생들은 그 불을 켜고 그걸 지원을 하고 거기에 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정국 씨가 얘기했지만 내도 될지도 모르고 어떤 기준도 모르고 한 상태에서 그냥 덜컥 됐다고 생각하면 네. 당황스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네 북한 전체적인 시스템의 특징이죠.
특징이.
국가에서 I choose you 했으면 네. 그냥 yes 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네. 저는 중국보다는 프랑스로 가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당연히. 생각하세요?
네. 뭐 거의 전 로또라라고 생각했죠. 네. 저기 네. 되면은 대박이다라고 생각을
복권이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얘기를 들어보니까 국비 유학생이면은 2학년 때 뽑는 게 맞지만 정국 씨는 3학년 때 뽑히셨으니까 조금 이례적인 거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네. 추측컨대는 이제 2학년에 중국이나 다른 국가로 나가는 유학은 네. 보통 정기적으로 2학년이 되는 학생들 중에서 골라서 내보내는 건데
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는 분야가 다 각이한 것 같아요.
네.
이과로도 나갈 수도 있고 컴퓨터로 나갈 수도 있고 또 뭐 문과 혹은 외국어 이런 식으로 나갈 수 있는데 그 제가 간 유학은 건축유학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뭐 국가에서 기획을 했었나 봐요. 이제 앞으로 이제 건축 디자인을 하는 그 애들이 많이 필요하니까 한번 유학 내보내서 키우자라고 생각을 했나 봐요.
네. 그러니까
그때 기획이 됐는데 뭐 나름 그 2학년 이런 애들보다는 뭐 고학년에서 뽑자. 왜 그런지 저도 모르죠. 아무튼 어쩌지 해서 네. 그냥 갑자기 그런 기회가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 국비 유학생이란 게 프랑스로 갈 학생들만 뽑은 건 아니었나요? 그때? 다른 지역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나요? 학생들?
처음에는 어디로 가는지 아예 몰랐는데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프랑스도 갔고 이탈리아도 갔고 중국도 갔거든요. 3개국으로 나뉘어서 갔는데.
갔군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유학생을 뽑을 때 네. 근데 정확한 목적도 밝히지 않은 채 북한 당국에서 정말 대대적인 비용을 들여서 학생들을 해외로 보낸다는 건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내막을 알 수가 없지만.
네.
그렇다면 이 유학생 선발 과정도 좀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당시 절차 기억나시나요?
좀 길었어요. 이게 3학년 아까 2학기 기말 전에
네.
이제 처음으로 간부과로 내려라고 했었고
네.
이제 간부과로 내려가서 너희 가족 6촌까지 이제 명단을 뭐 하고 있는지 그걸 가져와라라고 해서 아, 이제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때 처음. 근데 어. 그때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으로 비행기 타기까지 9개월, 10개월 걸렸어요.
네. 1년이 소비됐네요. 거기까지 네. 가는 데까지.
네. 당시에 몇 명의 학생들을 선발했나요?
최종적으로는 50명이 갔습니다. 아. 프랑스 10명, 이탈리아 10명, 중국 30명이 갔습니다.
근데 조금 마음이 아픈 부분이 내가 잘하면 그냥 나만 가면 되는데 그걸 보내기 위해 가족 6촌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그 문제가 없으면 보내준다는 얘기잖아요. 가족 간에.
그렇죠? 어, 네. 당연하죠. 철저히 조사해야죠. 북한은.
그러니까. 4촌까지 봐도 많이 보는 건데 네. 6촌까지 본다는 그러니까. 거는 거의 뭐 내가, 구족을 다 본다는 거잖아요.
내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누가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연좌제죠. 네.
결론적으로는 50명이 갔는데 처음에는 그보다 더 많았거든요. 네. 우리 대학 김책공대에서만 50명으로 출발을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김책공대에서 간 게 12명 갔거든요.
아, 그게 그러니까 나머지 자격 조건이 안 돼가지고
38명은 어떠한 이유에서든 네. 중도 탈락을 한 거죠.
아, 정말 까다로웠습니다.
아니 네. 근데 정작 왜 유학하면은 학급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 1, 2등 하는 학생들 뽑아가야 될 것 그렇죠. 것만 같은데 네. 정작 1등 하던 학생은 못 갔다면서요. 어떻게 된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내막을 모르니까 그냥 성적순으로 보면 분명 학년에서 제일 네. 잘하는 애들이 가는 게 맞는데 네. 저는 그냥 상위권이었지 1등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리고 또 그 점수가 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언젠 뭐 3등 했다가 5등 했다가 뭐 7등 했다가 그러는데 제가 됐다고 해서 저는 좀 기준이 뭘까 의아하긴 했어요. 실제로 저희 학급에 저보다 성적이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 걔네는 선발이 안 되고 하니까 내가 운이 좋구나 약간 이런 생각
네. 참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래도 어쨌거나 최종적으로 봤을 땐 유학생이 되셨으니까 네네. 그래도 기분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유. 네. 좀 그 정국 씨가 그동안 갖고 있던 고민들이 있었잖아요. 네네. 내가 뭘 해야 되나 좀 해결할 수 있었던 사건이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죠. 그런 기대가 엄청났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마음에 걸리는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내가 전공하는 그 전공이 아니고
맞아요,
건축가로 맞아요. 가셔야 된다는 게 네. 그게 조금 마음에 걸리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년 동안 배웠잖아요. 3년 동안 배운 걸 버리고 이제 건축 아예 디자인 건축공학도 아니고 디자인이면 아예 다른 거거든요. 네. 그쪽으로 간다는 게 좀 아쉬울 만도 한데 그것보다는 이제 프랑스에 가서 공부한다는 게 그냥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공부하러 가신 대학이 파리 벨빌 건축대학?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전공이 다르면은 거기다 언어도 다르잖아요. 불어로 수업을 할 거 아니에요.
불어로 하죠.
제가 생각해서 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땠어요?
근데 가서 1년 동안 어학 연수를 했어요. 아. 네. 그래서 어학 연수를 시켜주더라고요.
일단 빨리 언어를 배워야겠다.
그렇죠. 1년 네. 동안 그래서 언어를 배웠는데 그래서 중급까지는 올라간 것 같아요.
야, 1년 동안 그렇게 배웠는데 중급까지
고급은 안 돼요. 네. 고급은 안 되고 그냥 어중간한 중상위. 네, 이제 그 정도까지 됐다고 생각해서 네. 이제 대학을 딱 들어갔는데 뭐 수업이 아, 우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프랑스 애들 상대로 수업을 하니까 예. 진짜 처음에 한 개도 안 들리더라고요. 분명 배웠는데.
야. 메시 부쿠?
그게 무슨 뜻인가요?
메시 부쿠?
메시 부쿠가 뭔가?
감사합니다입니까?
감사합니다.
전 보나베티밖에 모르는데.
보나베티.
보나베티 뭐예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저 주땜 알아요.
아무튼 예. 그러면은 네. 그게 뭐 영어 사실 언어를 배우기도 하지만 건축학에 대한 지식이 하나도 없었을 거 아니에요. 이건 좀 어떻게 했나요?
아까 한 8개월 정도 준비 기간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네. 거기서 2개월 동안 그 건축 미술을 가르쳐 줬어요. 거기서 이제 유학 선발된 애들 모아서
네. 모아서
네. 그 조금 그냥
2개월 가지고 됩니까? 그게?
기초의 기초만 가르쳐 준 거죠.
이라는 게 그렇게 단기 숙성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나름 그게 조금은 도움이 됐나요? 됐어요.
다행이네요.
건축은 또 그림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림 잘 그려야 돼요.
맞아요. 예.
스케치 잘해야 돼요.
아니 근데
그게
너무
좀 도움이 됐어요.
항당 무게예요. 왜냐하면
항당한가요?
건축학을 전공하지 않은 학생들인데다가 또 각기 다른 대학에서 온 친구들을 10명을 선발해서 그 파리 그 베베 대학에 보낸 거잖아요. 네. 아니 이 사람들 어떻게 공부할 거야? 이 남한도 보면은 유학 보낼 때 철저히 성적 순으로 해서 어학연수 프로그램을 보내주잖아요. 학교 자체적으로 보내주는 거는 북한은 그것도 아니었고 이렇게 보내놓고 어학연수를 1년 동안 시켜서 대학교 수업을 들어라. 이것도 사실 어렵거든요. 근데 2개월 동안 기초 건축학 수업을 하고 이 대학교요. 이 파리 네네. 베빌 건축대학이요. 사실 이게 건축 전문 학교잖아요.
네, 건축 전문 학교.
그러다 보면 이게 엄청난 그 수업의 질을 자랑하는 건데 여기 가서 다들 집단 멘붕이 왔을 것 같아요.
같이 갔던 조원들은 건축학 전공 아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긴 했어요.
네, 네. 평양 건설건재종합대학에서 나온 학생이 두 명 있었고
네.
나머지 여덟
명이
네. 컴퓨터 전공 한 명 있었고 네. 저는 정보통신 전공이었고
네.
두 명이 수학과였고 네. 한 명이 화학이었고 한 명이
모든 지식의 아무튼 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무튼 그랬었어요.
네.
그러면 그 두 분한테서 좀 과외 같은 좀 거 받으셨나요?
도움을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방조
아, 맞아요. 네. 도움 좀 받았어요. 네. 아우 그림 진짜 잘 그리더라고요. 네. 걔네는 걔네는 졸업반이었는데 네. 4학년 다니다가 나왔는데 걔네야말로 진짜 적임자죠. 왜냐하면 거기서 졸업할 때쯤에 외국 유학 나왔으니까.
그럼 정국 씨도 좀 이렇게 한 그림 그리셨나요?
아니요, 전 그림 때문에 그래도 좀 힘들었어요.
아.
제가 아무리 진짜 품을 들어서 잘 그렸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 아까 건축 하다 온 애들 딱 그린 거 보면 그냥 퀄리티가 네. 달라요.
일단 기본 배경부터 맞아요, 다르니까.
맞아요. 네. 야, 난 언제 따라가지?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진짜 건축 그림이 또 어려운 게 3차원으로 다 그림을 그려야 되잖아요.
맞아요.
네. 네.
하, 처음부터 그걸 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지금 그 베이베 대학교에 대해서 되게 웃음이 오갔는데 좀 알아보니까요.
네네.
이 파리 벨빌 건축대학. 그 앤서 베베라고 하는데 이 프랑스의 전문 대학 중에서도요 특수 전문 직업 학교래요.
맞습니다.
그래서 건축 전문가를 양성하는 곳이라고 알려진 곳인데 북한에서도 이 대학을 선택해서 유학생을 보낼 정도면은 건축학으로는 정말 전문 대학교고 명문대인 거죠.
프랑스 안에 이런 건축 전문 학교가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특징인지 모르겠지만 건축을 이렇게 종합대관의 건축학과에서 배우기보다는 이렇게 그 칼리지 형식으로
네.
나눠서 가르쳐주더라고요. 전문학교로. 근데 그런 대학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중에 그래도 제가 다닌 이제 엔서베베는
네.
괜찮은 학교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수업을 그러면은 처음에 못 알아들었지만
네.
공부를 하면서 좀 이해도 되시고 그러셨나요? 결국엔 나중에 다 이해가 됐나요?
물론 다 이해되진 않고요.
네.
그러니까 과목마다 좀 다르더라고요. 건축사 같은 경우는 한 50%도 힘들었고, 그리고 뭐 약간 건축 미술이나 뭐 실제 건축 디자인 같은 과목은 그 보면서 그림 같은 걸 보면서 하니까
이해가 좀 빨랐군요.
그건 이해가 네. 좀 잘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언어 때문에 마지막까지 힘들었어요, 진짜.
성적은 그러면 잘 받으셨나요?
그것도 과목마다 다른데.
그게 우리 보통 남한에서는 그래도 좀 외국인 학생이라든지 교환학생 오면 배려를 네. 해주거든, 학점에 대한.
아.
그런 거 있었어요?
외국은 일절 네. 없죠.
조금 있.
아, 조금 그게 있나요?
있으신 네.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같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 교수마다 다르다.
네, 노스코리아에서 네. 왔다고 하면 네. 그냥. 딱 보면 아니까 네. 뭘 물어보면 되게 친절하게 해주시거나
네.
시험 대충 봤는데도 그냥 패스 성적을 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거기도 이제 필기 시험이 있을 거고 아마 건축학이다 보니까 뭐 실기 시험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확실히 필기는 이제 뭐 언어가 많이 나오니까 좀 힘드셨을 것 같고 실기는 그래도 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어땠어요?
이론에 비해서는 실기가 좀 제가 좀 네. 편하더라고요.
실기에 주로 어떤 시험이 이제 실기로 나오나요?
뭐 이제 건물 하나 보여주고 건물 뭐 도면 같은 거 보여주고 그걸 이제 3D로 그려라 이런 것도 나오고
도면을 보고
네 1학년 때 평면도 뭐 정면도 이런 거 넣고 그걸 3D로 이제 선으로 그려야 되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그건 이제 1, 2학년 때 그렇고 3학년 되니까 그때부터는 아이디어로 만들어야 돼요. 뭐 요만한 면적이 주어졌는데 여기다 네. 뭐 높이 제한 있고 이제 면적 제한인데 그냥 디자인 하라 해요. 근데 디자인 했는데 문제는 되게 평가가 이제 주관적이거든요. 그 교수님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얘가 정말 잘했구나. 뭘 많이 고려해서 잘했다라고 하면 네. 점수가 높은 거고, 뭐 교수님 보시기 별로면 학점이 나는 거죠.
아, 교수님의 입맛에 상당히 잘 그려주시던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맞아요. 그 취향을 잘 네. 맞춰야 돼요. 교수님의 취향을.
그래도 네.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전공자가 아닌데, 그렇게 그림도 그리고 실기 성적이 또 좋았다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근데요, 또 이렇게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북한 입장에서는, 국비까지 들여서 유학생을 보냈는데, 우수한 성적을 좀 거뒀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바람이 있을 것 같아요. 성적 관리도 좀 북한 당국에서 직접 했었나요?
그러니까 나갈 때 그런 얘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우리를 두고, 너희가 뭐, 예를 들어, 한 과목이라도 넌 패스하면,
네.
빠꾸다라는 말을 해준 건 아니지만,
네.
그냥
네.
우리들 속에서, 그렇잖아요. 돈 들여서 갔는데 못하면 들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고, 그 학기가 끝나면 이제 성적을 프린트해서 이제 그 대사관에다 갖다 제출했거든요.
아, 북한 그 파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요. 네.
그렇죠. 파리 주재 북한 대사관에 나 이번 학기 점수 이제 나왔다. 그러니까 뭐 거의 대사관에서 필요한 건 아니고 그렇구나. 또 우리를 내보낸 그
사람들이 참고
그 중앙당 쪽에서 그 요구하니까 이제 대사관에서 이제 보내는 거죠.
그러면은 보고가 되는
성적에 대한 압박이 꽤 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저는 이제 성적표 나오면 부모님만 안 보여주면 되거든요.
왜요, 어머니? 태우야, 너 그거 학교 홈페이지 아이디랑 비번 대봐 이런 거 할 거예요.
물론 그렇게 잘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희 부모님 컴퓨터 잘 모르기 때문에 우편이 안 오는 거야. 네. 그럼 나한테 맨날 물어보는 거야, 엄마가. 아니 왜 너 성적 본 거 왜 우편 안 나오냐? 나는 이제 모르세요 이렇게 하는 거지. 어?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이제 흐지부지하고 다음 학기로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았었는데
아이고.
국가가 이제 그 나의 성적을 관리한다 이렇게 치면은 정말 그 부담감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네, 부담감 좀 있었습니다.
좀 그런 것도 저는 예전에 들었었거든요. 북한 해외 노동자들을 보면은 그 외국인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좀 그 나라 생활에 물들지 않도록 하는 그 보위원들이 막 감시하고 그렇죠. 막 그런다고 들었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정국 씨는 프랑스에 있을 때 막 보위원들이 막 옆에 있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렇게 알고 나가는데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너무 네. 너무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자유롭더라고요. 저는 사실 나가면 뭐 한국 드라마 이런 거 뭐 인터넷 막
예, 저도 그럴 거라 생각했는데
보기가 힘들 거라 생각했거든요. 네. 실제로는 그 하고 싶은 대로 다 했고요. 그게 가능했던 게
예외적이구나.
중국이라면 좀 불가능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워낙에 많고 보연도 많은데 여기는 그 보연이 다섯 개 국가를 합쳐서 관리했거든요. 뭐 프랑스, 오스트리아, 뭐
그럼 좀 관리하기가 좀 어렵겠구나.
뭐 영국인가, 뭐 아무튼 해서 여러 개 나라를 묶어서 관리하니까 보연이 기본 거주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뭐 비행기 값도 있고 있으니까. 하니까 뭐 그쵸. 독일에서 맨날 날아와서 볼 수도
좋다.
없고
오히려 그게 좋네요.
한 1년에 한 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온다고 할 때는 뭐 우리 유학생들한테 알려주더라고요. 그때 오니까
조심해라.
오니까까지만 말해주니까 알아서 이제 뭐 있으면 꼬리 안 잡히게 해라.
아니 뭐 이게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이 이렇게 다 맞추셨네요.
네네.
그러면 그 예전에 말씀하실 때 파리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랑 여행도 다니셨다고 하셨더라고요.
아, 네, 맞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거는 아무래도 그 대사관 북한 외교관 분들이 우리 유학생들을 좀 배려해 준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냥 너희가 알아서 먹고 알아서 공부해라 냅둘 수도 있었는데 가족을 떠나서 이제 나와서 외제 나와서 공부를 하니까 조금 더
잘 챙겨줬군요.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여행할 기회가 있다거나 그 방학이 되면 한 번씩 같이 놀러 가주시더라고요. 네.
좀 다른 전공 또 다른 언어 때문에 좀 공부하는 게 힘들었겠지만 또 이렇게 프랑스 안에서 자유도 누릴 수 있고 하니까 네. 북한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즐거웠을 것 같아요.
아유, 뭐 엄청 좋았죠. 저는 그 제 기숙사 방 안에 혼자 있을 때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요, 왜요?
그러니까 누구도 뭐 뭐라 안 하니까 이제 그게 또 주말이 이틀이잖아요, 북한과 달리.
맞아요.
이틀 동안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깨서 먹고 그랬던 적도 있어요. 근데 누구도 연락이 안 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게
거죠.
정말 좋았군요. 이제 방 안에 혼자 있을 때가.
아니 거기다 또 금상첨화는 인터넷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인터넷에 그냥 드라마 보고 싶으면 드라마 보고.
제가 볼 좋다. 때는 이래서 그 유학생들 선발해서 심의하는 기준이 그렇게 복잡하고 오래 걸렸나 봐요. 이제 외국에 나가도 물들지 않고 뭔가.
아 그래서 정국 씨가 뽑혔나?
도망 안 갈 거다라고 생각해서.
네, 우스갯소리고요. 네.
어떻게 안 그럽니까? 네. 잘.
그러니까요. 네. 그 낯선 곳에서 여행도 같이 하고 또 이렇게 공부 어렵잖아요. 난관도 같이 극복하고 이러면 좀 동고동락했던 사이라서 동지에도 좀 돈독해지고 그랬을 것 같은데 서로 좀 어땠나요?
이게 사실 나오기 전에 북한에서 이제 부모님이나 이제 주변에서 해주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누구도 믿지 마라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유학은 외국에 나가서 외국 문물을 접하기 때문에 북한에 들어가게 되면 그 일종의 사상검증이라든가 그 어떻게 생활했는지에 대한 그 기간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거기서 누군가를 믿고 뭐 같이 뭔가를 하면 안 되는 걸 같이 하든가 그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한다든가 생각을 나눈다거나 했을 때 그 위험 부담이 있으니까 누구도 믿지 마라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게 공존해요. 얘를 믿고 의지하고 뭉칠 애들은 같이 나간 친구들밖에 없는데 또 한쪽으로는 얘네들 참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깊은 얘기는 안 하고 대신에 놀 때는 같이 즐겁게 놀죠. 어디 놀러 간다거나 이제 주말 되면 막 그 어느 한해 집에 모여서 막 10명이서 막 게임하고 밤새 게임하고 막 그런 데도 있었고
근데 이 프랑스인들이요, 사실 너무 이렇게 자유롭기로 소문난 어떤 나라잖아요. 그렇죠. 이게 북한이라는 사회에서 어떤 거치는 데가 없이 바로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가셨잖아요. 이 사랑의 도시, 낭만의 도시로 갔을 때 사람들이 막,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 보자마자 막,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보다 이렇게 뽀뽀를 하면서 인사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아요.
이런 개방적인 문화가 좀 어땠어요? 교수님들하고도 혹시 이렇게 뽀뽀하세요? 양벌에 뽀뽀하세요?
교수님이랑은 해본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랑?
저는 한두 번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벌에다 실제 뽀뽀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한테 벌을 맞대면서 그 뽀뽀 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네네.
이렇게 소리를 내는 건데 그것 벌을 맞댄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저는
충격이었거든요.
비주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그동안
거.
맞아, 맞아. 지금 정국 씨 얘기 전까지 진짜 벌에 뽀뽀한 줄 알았는데 뭣도 모르고 프랑스 갔다가 모르는 사람한테 뽀뽀했으면 약간 뺨 맞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큰일 나, 큰일 나.
정말 친하면 가능하겠죠.
철컹철컹. 이 또 김책공대, 이 꼬장꼬장한 책공대 학생이신데 파리에 가서 그걸 어떻게 이겨내 셨을까?
다소 내성적이었던 정국 씨한테는 상당히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긴 하죠. 계속 살다 보면 그랬는데 직접 그렇게 하진 못했고요.
아무튼 이게 또 사람들마다 또 사는 게 비슷한 것 같아도 이 특색 있는 문화를 갖고 있다는 게 저는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벌써 20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예? 지금 벌 뽀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비주 얘기하다가?
상당히 내용이 길어진 것 같은데 자 그러면 정국 씨와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또 못다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국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빅뱅이 부릅니다. 베이베.
국민통일방송이 전해드리는 전태우 박성의 청춘통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을 꿈꾸는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박예담의 왜요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함께합니다.